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에 아주 철저하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고 또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갖게 됩니다. 또 어려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성전에서 크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저자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자기 앞에 세우시고 엘리 집안에 내릴 엄중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을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이상해 보이지 않던 때인데 그러나 그러한 때에 어리고도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매우 특별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갈 줄 알았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주제로 바뀌면서 사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은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봐왔듯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오고 또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언약궤가 돌아옴으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을 갖는 가운데 벌어진 일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벳샤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언약궤를 열어본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 이 언약궤는 벳샤메스에서 기랏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질문거리들을 이 상황 가운데에서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 20년이 흐르는 동안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별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사무엘이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공백 속에서 말씀 사역을 계속해 왔는지 아니면 말씀 사역을 하지 않고 중단되었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 사무엘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실패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그 사무엘상 3장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도 주시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 이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휙 뛰어넘어왔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 선지자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자기들은 수가 많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모세의 말처럼 너희처럼 복받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이루어내는 그런 유익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이익들을 누리며 살아야 할 민족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이방 민족의 압제 속에서 늘 헤어나오지 못하고 피폐하고 곤고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되어서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고 나중에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어지는 분열의 역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들이 뿔뿔이 찢어져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황폐한 땅에 남아 사실은 죽은 것 같은 세월을 보내야 하는 그 암울함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내내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게 세상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오늘 말씀인 사무엘상 7장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계속해 왔는데 이러한 말씀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되는가 하면 말씀 사역이 능력 있게 행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 우상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관관계, 이 상관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은 마치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 심령 가운데 전혀 새겨지지 않는 말씀처럼 공허하게 외쳐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신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되니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끌어냅니다. 사실은 소기의 목적은 다 달성하지 않았나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그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순종해서 이방신들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고 결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 다 이룬 것 같은데 왜 다시금 미스바로 불러냈을까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가 여호와로부터 사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회개하는 자리 미스바로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미스바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달라졌죠.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회개의 결과, 순종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블레셋을 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의 돌을 취하여 세우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 전 생애를 들여다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큰 의미에서의 에벤에셀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내내 우리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셨고 그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제가 사무엘의 인생을 살펴봤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습들을 이렇게 견주어 봤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땅히 드러나야 할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라고 하는 그 결단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셨습니까? 잊혀진 바 되었고 버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말처럼 너희처럼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나 너희랑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 다른 민족과 내가 계획한 일을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은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중단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시고, 찾아가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단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면서도 더 크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저는 에벤에셀, 임마누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에벤에셀과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데에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이 지금 오늘의 나에게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살아오는 생애에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은혜로운 일들을 내 삶의 곳곳에 채워주시고 그 일들은 나를 어떻게 바꾸어내고, 그리고 이 바꾸어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내용들이 확대가 되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할까?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오시면서 주신 은혜의 내용들이 참으로 다양하고 풍성할 텐데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의 생애에서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윤찬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2004년생이에요. 올해 20살인데 2022년에 반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도 임윤찬이라는 이 피아니스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이름이 있는, 그리고 명성이 있는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클래식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우는 그라마폰 뮤직 어워드에서 두 가지의 수상을 하게도 됐습니다. 음반 발매에 관련된 것과 또 젊은 연주자에게 주는 이 이관왕을 한 거예요. 전혀 놀랍지 않죠?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모르실 텐데 중요한 건 아주 유명한 대회에서, 그리고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상을 우리나라 피아니스트 이 임윤찬, 나이가 어린 이 친구가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제 여러 언론사 통해서 인터뷰를 이제 많이 했는데, 많은 인터뷰 가운데 두 가지 제 마음에 남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었더니 산속에 피아노 한 대 가지고 들어가서 평생 그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 기억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난 고등학교 때 뭘 하고 있었지? 그리고 저도 말씀을 사랑하는데, 야, 이게 성경책 하나 가지고 평생 산속에 들어가서 말씀만 보고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아, 그러면 나는 글른 건가? 아, 틀린 건가? 망한 건가? 이제 이런 비교가 자꾸 되면서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좀 암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는 싫고 그냥 이 임윤찬이라고 하는 이 젊은 피아니스트가 대단히 위대하고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의 행동, 그분들의 말투,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 교감하는 가운데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자기 음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나누었던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내 음악을 자라가게 하는 자양분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이 친구의 이야기와 이렇게 결을 같이 해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논할 때 어떠해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후회와 한탄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마음의 여운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때 잘못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이 어려운 처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우리의 질문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화살은 어디로 돌려지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 걸로 돌려지게 되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왜 하나님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영원전에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이 원망과 항변이 사실은 우리의 심령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늘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과 후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없었던 때에 그래서 내가 곤고하고 비통해하고 절박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은혜를 담아주셔서 이제는 그 모든 이전의 일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마치 꽃길만 걷는 것처럼 복되고 또 내가 은혜라고 고백할 좋은 일들이 내 생애에 가득 채워지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가 해온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멀리 떨어지셔서 버려두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과 고난을 견뎌 나가도록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은혜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모르면 아니라고 그러죠. 예. 부모가 설명을 잘 해주고 정답을 이야기해줘도 자기가 알지 못하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린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놓칠 뿐이고 그래서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이 비통한 이 수렁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질러대는 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명을 지르는 자리에서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끌어다가 확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나는 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십니까? 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신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도 그때와 같은 한탄의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 다윗이 다시 끌어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면,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완전하게 완성을 시켜놓으신, 완료형으로 다 마친 그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그냥 사망의 골짜기도 아니고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소망을 가질 것도 없이, 아, 여기서 이제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이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보전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의 이 마지막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에베네셀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온 날 동안에 부어주신 은혜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으로 큽니다. 때로는 놓쳤지만 하나님의 때에 다시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고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때에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에베네셀의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신의 생애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만들어 가실 터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날들도 주의 은혜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살아온 날들 여기까지도 에베네셀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은혜를 담아주시는 에베네셀로 만드실 것이라는 이 약속과 이 확인을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확인시켜 주시고 보게 하시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간구라고 한다면 왜 이렇습니까가 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을 수 있도록 좀 큰 믿음도 내게 부어주시고 또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보란듯이 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원하는 일들 마음대로 다 되지 않죠. 늘 모자라야 하고 부족해야 하고 그래서 궁핍하고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데 능력의 부족함도 보게 하시고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 항변에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너가 원하는 그 일을 내 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 같지만 모자란 것 같지만 그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고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지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를 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변할 것이 없죠. 하나님 염려 없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염려 없이 살려면 내가 세상에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 구할 것이 있으면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시고 생수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생애를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힘으로 삼고자 하는 우상들을 다 빼어버리고 우리의 살아오는 날들의 은혜를 담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생애의 사명이자 소명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은혜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 열심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가 죄된 것들을 다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복된 자녀라 선언하시고 우리를 품으실 테인데 그때 그 영광 중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길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약속 붙들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일을 은혜의 믿음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보면 시련과 고난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하시나, 하나님이 뭘 만들어내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과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귀한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기를 주 앞에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신 것처럼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찬송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